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최장로님 좋은 특창 감사합니다. 그 나팔 소리에서 가사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주 더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해상등 때 불을 비춰 우리가 정말 언제까지 이 복음을 끝나게 될지 우리 참 열심히 합시다. 제가 그 중국에 갔다 온 선교 보고를 이 시간에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식학교 시간에 자꾸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사실 안식학교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선교 안식일을 주면 선교 안식일을 주든 하여튼 안식학교에서 주어서 제가 뭐 똑같은 얘기 또 이렇게 하긴 저거 해서 오늘은 그냥 새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성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과 저의 참 고민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같은 신앙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영성을 개발하고 좀 더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그 평소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뭐 과정 공부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아마 들었지만은요. 대개 제가 한 세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겠어요. 우리 보통 지금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문제점 세 개를 얘기하고 거기에 그 솔루션, 나 나름대로 그 해법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신앙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에도 물론이고요. 우리가 새해가 돼서 새해 결심을 우리가 합니다. 새해 결심을 합니다. 대개 내가 이번에는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을 거다. 통독을 할 거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건 연초가 되면 이게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근데 하다 보게 되면은 잘 안 돼요. 저 중간에 이제 잊어버리고 바쁘고 그래서 그냥 뭐 작심삼일이라 그럴까? 뭐 석 달을 가든지 하여튼 해서는 또 희지부지하게 되는 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설교도 보통 보면 설교 끝에 마지막 강조하는 게 보면은 성경, 기도, 선교. 이 말씀으로 대개 이제 설교가 끝나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고리라 그럴까? 가장 그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것이라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 기도, 선교 이것만 하면 될까요? 저는 이것만 해서 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것만 해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우리가 늘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좀 열심히 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또 열심히 합니다. 또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이것만 해도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똑같은 것을 또 이제 금년에 또 결심을 하고 반복하는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요. 안 됩니다. 그것만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우리 24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들을 좀 여러 절을 좀 읽겠습니다만, 여기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똑같은 여자가 이제 맷돌을 갑니다. 그 앞절에 보면은 이제 농부가 밭을 가야 두 농부가 이제 밭을 가는데 똑같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여자 두 사람, what's the difference? 그 두 여자의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는 백인이고 하나는 흑인입니까? What's the difference?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떤데 한국에서 제가 이제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물어봤더니 아, 한 사람은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대요. 그럴까요? 이 두 여인 다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할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 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 주려고 열심히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 먹어서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동을 많이 먹어서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데려감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을 감동 주려고 열심히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동 먹은 여인이 데려감을 당했을까요? 네? 우리 양 박사님 대답 좀 해봐요. 크게. 왜요? OX 문제 쳐갖고 맞긴 맞았는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감동하려고 열심히 한 사람은 왜 데려가 못 받았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예. 뭐 그거 얘기하려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못 하시겠죠. 예. 뭐 쉽게 얘기는 하지만은 예.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감동 먹은 여자가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데려감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을 우리 한번 찾아봅 시다. 또 세 번째, 예.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과 문제가 있다는 얘기,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같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감동 먹은 신자가 될 수가 있을까? 열심히 할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 감동을 먹으려고 열심히 한 사람은 왜 안 될까? 자, 세 번째 이제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겠는데, 이건 좀 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메일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 선배는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지난 2년간, 2년 반 동안 이 성경 추석을 썼어요. 우리 교인입니다. 성경 추석을 썼는데 33권을 썼다고 합니다. 성경 추석을 33쪽을 썼는데 한 권이 적어도 250페이지. 그래서 33권 추석을 썼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까지 성경 추석을 썼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책이 왜 빨리 안 팝니까? 제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내놓긴 내놔야 되겠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대. 그래서 얼마나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3년을 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세상에 내놓겠답니다. 근데 그 전에 그걸 간추려갖고 40페이지로 내가 액기스만 했으니까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읽었어요. 읽고 제가 이메일로 이제 대답을 줬습니다. 형님, 보내주신 주옥 같은 것들을 잘 읽었습니다. 많은 좋은 글 중 몇 가지 추려봅니다. 인간은 거룩하게 되므로 신의 속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코테이션,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근데 많은 글 중에서, 40그 중에서, 이게 추렸어요. 제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만 몇 가지만. 이게 이제 그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선이 아니라 거룩함이 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탁월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 대답이에요. 제 리스판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린 자꾸 선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에 관심 두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 이런 그 글을 썼어요. 아주 기가 막힌 말 같아요. 그게 굉장히 아주 참 참 중요한 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참으로 탁월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테이션. 시간의 복이 장강처럼 흘러가지만 쉬는 시간만이 나의 시간이 됩니다. 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안식일 문제 얘기하면서 안식일 문제 얘기하면서 이 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간의 복이 장강처럼 흘러가지만 쉬는 시간만이 나의 시간이 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쉰다는 것 같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썼어요. 아주 평범한 얘기 같지만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코테이션.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있다고 말해야 환영받는 시대에 태어나신 예수께서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안식일의 복을 이스라엘에서 온 인류로 확대하셨을까요? 아, 참 좋은 말씀이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있다고 말해야 환영받는 그 이스라엘 시대 예수님이 사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안식일의 복을 이스라엘에서 온 인류로 확대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그런 의미였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얘기가 정말 예수님다우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듣기를 원해서 자기 안식일을 지키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으란 말이야. 이 안식일은 나 우리를 백성을 위해 지지 왜 사람을 위해서 있어? 그러나 그것을 프로클레임하고 그거를 선언하신 예수님 얼마나 멋집니까?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용감하게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인류를 위한 예수님 아닙니까? 아주 기가 막혀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였군요. 정말 예수님다우십니다. 제 대답도 멋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코테이션. 아무리 거룩한 성소라도 인간의 가슴을 얻지 못하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아, 이 말도 참 마음에 닿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여유를 가지시다니요. 대단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자꾸 성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뭐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본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성소라도 하나님으로 인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벌 주고 뭐 그것 지치고 얼마나 가슴이 쓰라리고 정말 물같이 흘러져 내리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아, 참 이건 굉장히 샤프예요. 대단해 그 글들이. 책 나오면 여러분 한번 꼭 사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화가 필생사업이라는 말은 성화의 길이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길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오롯한 마음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조를 버리는 순간 거룩은 저만치 달아나 버립니다. 참으로 시원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화를 얘기하게 되면 자꾸 뭔가 도달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에 있는데 이분은 얘기하기를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인편단심,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 지조,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 아, 참 좋은 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훨씬 와 닿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실질적인 피부로 와 닿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에 같이 있는 거. 어떤 목표에 돌아가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거,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우리 압박감, 어떤 그 종교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응? 하나님 같이 동행하고 지조를 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참 시원한 말씀이에요. 시원한 대답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의문들을 풀 수 있는 말입니다. 이미 저녁이 됐는데 졸린데 너무 심각한 얘기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원하는 곳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대답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죠? 아래는 보내주신 글을 읽으며 생각나는 평소의 저의 생각입니다. 읽고 저의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예, 코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킨다면 율법주의자여, 사랑으로 알고 율법을 자원하여 지키면 기쁘니 복음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책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 나오면서 이제 간추려서 이것만 제가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크레딧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사람이 안식일을 기뻐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핀 겁니다. 이 은혜주의, 복음주의에 대해서. 위에 형님의 글과 같이 우리는 통상, 우리는 할 때 SDN은 복음주의라며 위와 같은 논리로 말합니다. 다시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도 거기 평생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며 은혜주의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 반론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라고 해서 그때부터 법을 더 잘 지키는가? 응?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욱 율법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 구원받았으니 기쁘다고 그러고 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지만은 사실 열심히 더 지키게 되는가, 지키다 보면은 법에서 자꾸 율법에서 멀어진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다 율법주의에서 은혜주의로 은혜주의에서 율법주의로 바뀌는 이런, 어떤 때는 율법주의자가 되겠다가 어떤 은혜주의자가 되는 냉온탕을 경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그렇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왜 지킵니까? 일반 개신교들은 물어봅니다. 아니, 구원 얻었으면 됐지 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럼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 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 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주의자에서 벗어나죠. 그죠? 은혜주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아, 그럼 뭐 안식일 안 지켜도 구원 얻었는데 뭘 구태여 지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론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안식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고 열심히 지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지키다 보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 율법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꼭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켜야 되나? 그러다 보면 자기가 또 이제 은혜주의자가 됐다가 율법주의자가 되겠다가 이게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늘날 나의 모습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글을 썼고 그 나머지 글은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제가 문제를 얘기했어요. 정말 복음주의, 은혜주의.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궁색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을 꼭 그렇게 궁색하게,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 기뻐서 지킨다고 이렇게 궁색하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율법이 그렇게 뿐이 안 될까요? 사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리를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주의자도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주의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율법주의자 아니고 은혜주의자 아니고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제3의 길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 이거는 궁금하죠? 세 가지 아스펙트에서 제가 이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솔루션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은 사실은 해법은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 글을 쓴 것을 계속 이제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닙니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가?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가? 그것은 인간이 근본이 악하며 근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이 율법의 첫째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물론 지키라고 준 거지만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얼마나 율법을 못 지키는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준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태어나서 안식일을 하루라도 거룩하게 완전하게 지켜본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내가 안식일을 참 거룩하게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저는 하루라도 정말 거룩하게 안식일 지켜본 때가 없습니다.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 가지 계명을 보면은 하나도 퍼펙트하게 지킨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 율법의 목적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은 내가 얼마나 못났냐,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의 첫째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스퍼레이션한 상태, 로마 7장 24절,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불가능하고 정말 형편없는 자라고 느끼게 된 자들은, 즉 이 공고한 자들은 십자가를 간절히 바라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자들에게만 십자가가 그 효능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용서가 우리의 동기여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없었을 때나 있었을 때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소였습니다. 성소의 키는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십자가만을 찾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말입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복음주의 혹은 은혜주의도 같습니다. 십자가로 은혜를 얻은 자가 율법 없이 율법을 즐겁게 지키게 된다. 십자가 후에 율법 지키기입니다. 결론은 구원입니까? 율법 지키기입니까? 율법이 먼저요, 십자가가 나중이어야 합니다. 구태의 순서를 말하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십자가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율법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없는 은혜는 인간 문학이요 혹은 도덕이 될 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며 갈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은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뭐죠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쪽에 이제 동쪽 문입니다. 보통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바꿔했습니다. 자, 여기 뭡니까? 지성소죠? 예, 지성소입니다. 아까 우리 첫째 이제 문제점. 보통 우리가 이제 새해 결심하거나 설교의 이제 결론이 대개 뭐냐면은 말씀, 기도, 뭡니까? 선교. 이 세 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 있는 이 성소 시대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겠는가? 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1844년 성소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영성 개발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계속 성소에서 머문다면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해도 그렇게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 개발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1844년 이후에 지성소 시대를 열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힘을 준 게 바로 지성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성소가 대체 지성소에서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은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머라기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그럼 두루마기를 어떻게 빠는가? 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어떤 분 찾았으면 읽으셔도 됩니다. 14절 어떤 분 찾으셨습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두루마리를 빨아요? 예, 어린 양의 피로 빨아야 됩니다. 어디서 빨아야 됩니까? 이 두루마기를 어디서 빨아야 돼요? 성소에서 빱니까? 아닙니다. 지성소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두루마기를 빨 때 우리가 영성이 개발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에서 두루마기를 빨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 지성소의 생활이 뭔가? 지성소의 생활이 뭔가? 이거 다른 걸 제 거를 클릭해 주세요. 제가 이걸 잠깐 이거 보고 갑시다. 이 많은 종교들은 이 성소를 무시하고 삽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가지고 은혜주의라고 그러고 복음주의라고 그럽니다. 천주교는 계명을 변경을 시켜서 십자가만을 주장합니다. 개신교는 아예 율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재림 교인들도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서 구원 얻었으면 됐지 왜 또 들어가서 회개하고 율법을 따지고 그럽니까? 응?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 얻었으면 됐지. 왜 또 지성소로 들어가서 뭐 또 용서를 받고 율법을 따지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도대체 은혜와 십자가와 이 율법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요번엔 많은 안식교인들이 점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은 그런 걸 봅니다. 은혜면 됐지. 무슨 1844년에 지성소 다 필요 없는 거다. 무슨 조사 심판이 필요한가? 필요 없다. 응? 십자가로 구원 얻으면 된 거 아니냐? 정말 그럴까요? 자, 우리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성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이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응?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그리고 계명.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영광, 쉐키나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명은 우리를 죽으라 합니다. 계명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한없이 낮춥니다. 이거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느 누구나 인간이 느껴야 해야 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의 형편없음은 나의 죄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반드시 느끼는 것입니다. 이사의 간격, 높음과 낮음, 여기서 느껴지는 이 간격은 엄청난 하나의 매그니튜드입니다. 하나의 어떤 큰 간격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는 순간 이 엄청난 우리를 압박해오는 이것을 느낄 때 바로 우리는 사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런 것을 토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성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이 피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한 이러한 그 어떤 그 역동적인 일들이 바로 지성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간격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를 믿고 간구할 때 엄청난 우리가 용서를 얻게 됩니다. 용서를 얻는 시간에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감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금 소생케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큰 사명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연쇄 반응입니다. 그렇죠? 자, 한 가지 예만 우리 들어봅시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회의 악질 분자라고 생각하고 그 제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그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당신 누구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럴 때 그는 그 높으신 예수님과 정말 죄인 같은 이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게 되지만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냐 그럴 때 예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사울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 사명을 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명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울은 거기서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죽이겠구나 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반대로 뭐를 합니까?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네가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사명을 줍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를 용서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여기서 이 용서에 감동이 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다이나믹스입니다. 힘입니다. 이 엄청난 감동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 우리가 느끼는 이 간격에서 옵니다. 내가 얼마나 이 간격을 느끼냐에 그 따라서 나의 감동이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나 낮은가를 느끼지 못했다면은 나의 간격도 작을 것이고 나의 용서도 작게 생각할 것이고 나의 감동도 작아질 겁니다. 지성소에서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는가를 느끼는 것이 참으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낮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십자가로 가게 만드는 게이트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고마우니까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구원 얻는 그러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에 갈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일반 개신교들이 얘기하는 은혜와 복음주의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이 없어도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 얻었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고마워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주의고 바로 그게 은혜주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명의 역할이 없이 내가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인간이 뭐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법이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를 한없이 낮게 만들고 우리를 죄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에게 그 정말 갈급했을 때 갈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야말로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야로 이 율법을 계명을 묵상하고 율법을 즐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태워야 할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즐기기 시작하면은 지킨다는 개념보다도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즐기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과 우리에게 생명을 줌을 느낍니다. 우리는 늘 거룩함 속에서 늘 기쁨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를 빠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마리를 빠는 이것. 이건 성소에서 맛볼 수 없는 단지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설교합시다. 아주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 영성이 개발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늘 감동 속에서 살기 때문에 즐거워서 맷돌질을 감동 입어서 맷돌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 감동 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나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운틴 비교의 장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저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주십시오. 이러한 신앙으로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런 것으로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것으로 모든 종교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좋은 이런 진리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신앙으로 혹시 살지 않았습니까? 참 지루하고 따분한 신앙생활입니다. 감동 입은 즐거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에너지의 소스이기 때문이다.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에너지. 이 에너지를 만들 때 우리는 그만한 크게 감동을 만들 수가 있고 그 감동은 알지 않습니까? 나에게 감동이 올 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이 입은 한 예를 들으십시다. 자, 이 증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울 얘기했지만은 우리 중풍병자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벌 받아서 내가 중풍병자가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난 죄의 의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같은 동네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대. 이거 보게. 나보다 더 악질이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 이거는 하나님께 진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고쳐줬대. 이야, 그럼 나도 구원 받지 않을까?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것에 가서 갑니다. 가니까 아이고,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해. 너무나 사람이 둘러쌌어요. 에이, 가자. 다음에 하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붕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지붕 뚫고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보니까 유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볼까? 나는 죄인인데 네가 왜 여기 나왔어? 이러고 죄인에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는데 한 인자한 얼굴을 봅니다. 인자한 얼굴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 어떻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아? 어떻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아? 이 용서와 이 감동으로 인해서 뭐예요? 중풍병자가 다 났어요. 다 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일어나라. 바로 이것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파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감동할 수 있고 매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고 겁내요. 율법은 저기 뒷견으로 챙겨놓고 우리 뭐 안식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우리 구원 얻을 수 있어. 자꾸 은혜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뭐 안식일 지켜야 되나? 우리도 그렇게 자꾸 돼요. 제 자신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 재림교회는 정말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보십시오. 율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십자가가 효용을 발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갈급한 건 없어요. 갈급함이 없이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언의 신인 말씀, 요거에 대한 한 가지를 갖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엘렌 지 화이트가 참 기가 막힌 글을 줬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의 구속주와 여호와의 율법을 함께 바라볼 때, 이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정말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게 함께 바라볼 때, 우린 여태까지 예? 하나님의 쉐키나 따로 얘기, 영광 따로 얘기하고 율법 따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기에 전압이 생기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생기지, 이 간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생겨요. 동시 함께 바라볼 때 그 두 속성의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고 부르짖게 한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응? 지성소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바라볼 때 그 두 가지의 속성이 희한한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누가 어느 목사가, 어느 작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우리 마지막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질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그것이 마지막 백성의 특성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이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가진 무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제대로 활용을 해서 정말 금년에는 우리가 영성으로 분발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이 엄청난 생명과 에너지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성소시대에서 성경 읽기 운동, 기도하기 운동, 선교하기 운동, 그것도 해야죠.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우리라 그 일을 힘을 주기 위해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를 지성소에다 팍 박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이 하나님 지성소 앞에 가서, 매일 가서 하나님 앞에 쓰고, 우리가 정결하게 두루마리를 빨고 힘없고 가면은 얼마나 즐겁고 생동하는 우리는 그런 교인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린 SD에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합시다. 이런 진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이 두 속성을 한꺼번에 봐야 에너지가 나온다는 이 정말 기가 막힌 다이나믹스를 얘기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예. 이러한 기밀을 비밀로만 가져가지 말고 금년부터 우리 연습하십시다. 경건의 연습,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예? 지성소에 들어가서 두루마리를 빨고 피로 빨고 매일 그럴 때 이 마운트뮤 교회는 정말 영성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며 저도 거기에 한 소속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정말 겸손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주신 율법입니다. 주님 앞에 율법에서 저희가 정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형편없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에게 속절없는 인간을 저에게 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피를 갈급하는 우리 영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총내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은 정말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금년에 저희 마운틴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끼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정말 저희가 감동에, 하나님께 주신 감동에 정말 기뻐 또 즐거워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